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실 3장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나기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율법 아래 살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받는 귀족의 자제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서 철이 없고 세상 학문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에는 각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는 노예들이 있어서 또 그런 청지기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책임져서 여러 가지 말도 가르치고 또 학문도 가르치고 예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깨닫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율법의 지도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다 벗어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가르치는 후견인 또는 청지기들을 스승으로 알고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에는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롭고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후견인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한 상속자로서 아들의 지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성숙한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값없이 자녀되게 하신 복음의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날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상속자로서 아들의 위치에 가 있으면서 다시 종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에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9절 말씀에서는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면서 이전을 설명할 때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타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과 죄의 종노릇을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하니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이제는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다시 무슨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복음의 소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이 거룩한 친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관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그저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또 은혜로 그냥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꾸 이 사실이 미심쩍어서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보태야지 그래야 완전해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도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태는 것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완전해지는 것 아니라 은혜로 완전한 것이고 십자가로 충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다시 사람의 행위로 뭘 해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옛날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는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하면서 옛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를 회상시키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아마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 휴양 기간 중에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복음 전도 열매를 맺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의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침뱉어서 경멸한다, 침뱉어서 경계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들에 대해서 그 질병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의 침을 뱉고 지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귀신 들린 병을 가지고 있거나 간지를 앓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멀리 경계해야 된다 생각했고 내게 옮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병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지나갔었는데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경멸할 만큼의 육체에 표가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천사처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병이 무엇이냐에 대해 궁금증이 많지만 어떤 병이었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계되고 그렇게 할 만큼 심각한 육체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를 대하듯 주님 대하듯 그렇게 바울을 대했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15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히 사랑하고 약함이 있었지만 약함 때문에 서로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우대했던 그 시절의 그런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는데 그런 축복이 지금 어디 가고 서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관계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이 눈병이었을 수 있겠다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만큼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미워하게 되고 냉정하게 되고 서로 경계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천사처럼 대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라도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극진한 긍휼의 마음을 서로 가진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참 복된 시절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복된 관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가 16절에 보면 왜 원수가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관계가 나빠졌느냐 그 관계에 나빠진 것을 설명하면서 17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간시키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극진한 관계였고 천사처럼 생각했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그런 사랑으로 있었는데 이거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간시켰던 이단자들 때문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나는 이거 원망하거나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관계를 꼭 회복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드러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위해서 또 단순 인간관계 회복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라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그렇게 밝혀주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비유의 말씀인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이 먼저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그 후에 이 이스마엘 먼저 낳은 아들이 나중 난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니까 나중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는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갈은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 종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참 믿음의 자손들인 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구박하고 회방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참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다시 육체의 종이 되게 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거듭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누구든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일을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난 하갈 모자가 광야에서 대성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냉정하게 그 모자를 집안에서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의의 후손들이 만방에 번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려움 대신에 진리를 지키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냉혹한 자세를 가져서 교회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이단과 연루되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을 삼가하고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잘 지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우리 남은 평생에 항상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이런 거짓된 이단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계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자기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